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호와 로널드 레이건 호가 31일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로렌 테리 미 해군 대변인은 이날 VOA에 두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빈슨 항모 강습단은 웨인 메이어함과 마이클 머피함 등 구축함과 순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레이건 항모 강습단에도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두 척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빈슨 호가 이날 훈련 뒤에 한반도 해역을 떠났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칼빈슨 항모 강습단이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이날 밤에 한반도 해역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빈슨 호는 지난 4월 말 한반도 해역 인근에 진입한 뒤 한 달 넘게 한국의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등과 작전을 수행했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앞서 서태평양 지역에 또 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하지만 새 항모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항모 파견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닌 일상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관련 진상조사 지시는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에서 만나 이번 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결정한 것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내 사드 배치 과정은 미국처럼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선 환경 영향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그러나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는 일반 기준을 넘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주변 환경과 운영 요원들의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한미 공조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단숨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참배 헌화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에 최대한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인터넷 관계 연결망인 트위터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관한 결정을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와 폭스뉴스 등 일부 매체들은 이날 복수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후변화를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미국의 기업들에 나쁘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난 2015년 UN 197개 회원국 가운데 195개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에 합류하는 자국민들이 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31일 프랑스군이 이라크 내 프랑스 국적 ISIL 반군들의 표적 살인에 개입하고 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보도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이라크군 장교들과 전현직 프랑스 관리들을 인용해 프랑스 특수부대가 ISIL 고위급에 가담한 프랑스 국적자들을 색출해 살해하기 위해서 이라크 군인들을 모집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고 나면 내가 두었던 바둑을 한 수 한 수 되짚어보면서 실수는 없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 둘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바둑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초중학생들이 출전해서 영어 철자와 어휘 실력을 겨루는 스펠링 비라는 큰 규모의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해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보면 상당수가 한 번 혹은 여러 번 출전해서 초반에 떨어지고 실패를 겪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기에 탈락한 후에 그냥 좌절한 것이 아니라 바둑의 복귀 과정처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실수는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었는데요. 이런 실패의 경험과 또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결국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향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승한 참가자들은 지금은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성공의 비결에는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에서 28도, 신의주 16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7도, 함흥 16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조이의 노래입니다. Touch by Touch. 당신의 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응우옌 수원 푹 베트남 총리와 만나는데요. 이 회담에 앞서서 푹 총리는 미국산 제품과 용역 수입을 위해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외국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규정은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결정한 것 같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곧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주요 언론이 수요일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가 이날 이 문제에 정통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제일 처음 전했고요. 또 CNN과 Fox News 등 다른 주요 미국 언론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자 인터넷 트위터에 앞으로 며칠 안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겠다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그 밖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오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나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협정 잔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화요일에는 협정 탈퇴를 강력히 주장하는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과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네, 이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미국의 탈퇴 여부가 가장 큰 현안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결정을 유보했었죠.
네, 맞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6개 나라 정상들이 이 폐막 당일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이번 주에 이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주요 7개국은 정상회의 폐막 성명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 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에 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의 검토 절차를 이해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협정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공식 발효된 국제 협정인데요. 현재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방출국인 미국이 탈퇴하면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이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또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응웬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 살펴보죠.
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푹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으로 이 미국을 방문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얘긴데요. 푹 총리는 사흘간의 방미 일정 마지막 날인 수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갔는데 조금 전에 회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교역 증진과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푹 총리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취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푹 총리는 베트남 국내외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의 무역 강화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푹 총리가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두둑한 선물 보따리도 내놨다고요?
네, 이 푹 총리가 화요일 이 미국 상공 회의소에서 경제인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제품과 용역 도입을 위해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첨단 기술 제품과 용역 부분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유명 대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 GE사의 이 에너지 발전 분야 계열사인 GE 파워 측도 이 자리에서 베트남과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푹 총리의 이 같은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것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또 베트남의 무역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날 상공회의소 만찬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가 7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한 해만도 이 32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흑자를 봤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푹 총리에게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푹 총리의 이 대미 투자 발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런 지적에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네, 실제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고질적인 무역 적자 실태를 조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16개 나라를 지목했었는데요. 베트남은 무역 적자 비중이 큰 6번째 국가로 지목이 된 바 있습니다. 푹 총리는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베트남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 공동체인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네.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은 최근 중국에 이어서 저임금 생산 기지로 떠오르면서 이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TPP가 공식 출범하면 최대 수혜국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북 총리는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TPP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에 관해서 이 양국이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으로서도 베트남과는 뭐 무역협력 외에도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베트남은 커져가는 역내 위협인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왔고요.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우려해서 베트남의 이 치명적이었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해군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논란 많은 사이버 보안법이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군요.
네,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됐던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목요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법이 테러와 사이버 범죄를 막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와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고 또 중국의 자유무역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조치라면서 반대해왔습니다.
네, 이 사이버 보안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 정부는 이 사이버 보안법의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 그리고 국가 안전 유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 일체를 이 중국 정부가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합작일 경우에만 뉴스 등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또 중국 정부의 기술 지원과 수사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 중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 동결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과 또 외국 기업 통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또 기업 활동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전 세계 50여 개의 무역 단체가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이 중국 당국에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중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인권단체죠. 앰너스티 인터내셔널도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기업들에게는 검열을 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보안법이 뭐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다, 또 외국 기업 통제다 이런 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중국 당국은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수요일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무역 장벽이 아니라는 이 중국 사이버 관리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중국 정부가 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이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데이터,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만 중국 당국은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 동안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외국 기업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상원위원회에 일부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지난주 오리건주 포틀랜드 기차에서 두 명이 칼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또 1979년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3마일 섬 원전이 2019년 폐쇄될 예정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와 미 수사당국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또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그동안 플린 전 보좌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다음 주까지 일부 자료를 상원 정보위원회에 넘기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그동안 협조하지 않아서 의회가 소환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그런데도 이 플린 전 보좌관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군요.
네. 앞서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은 의회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5조를 들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자, 그러자 상원 정보위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소환 명령을 냈고요. 또 기업에는 수정헌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린 전 보좌관이 세운 사업체 두 곳의 대상으로 역시 소환 명령을 냈습니다. 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일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플린 보좌관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가요?
네, 일부 개인 자료와 함께 사업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자신이 세운 사업체 가운데 한 곳을 터키 기업인을 위한 자문 활동에 이용했고요. 또 다른 사업체는 강연료를 받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선전 방송 RT 행사에 참석해서 강연하고 3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 속에 플린 전 보좌관이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을 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사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되는 양상이죠?
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 비밀 채널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hat your question assumes is a lot of facts that are not substantiated by anything but anonymous.
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을 뿐 달리 입증되지 않는 보도 내용을 기자들이 사실로 추정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보도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일들이 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뭐 여러 보도를 보면 익명의 소식통,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소식통이 실제로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은 이 신분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볼 걸 우려해서 소식통들이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워놨던 정보의 대부분은 가짜 뉴스 언론이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쿠시너 고문이 러시아와 비밀 채널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외국 정부와 별개 채널을 마련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쿠시노 고문의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쿠시노 고문 외에도 또 그 새로운 인물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코언 씨는 요청서 내용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이를 따르길 거부했습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할 일이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월요일 프랑스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현지 르피가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은 미국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핑계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주 포틀랜드 기차 안에서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려 사망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제러미 조셉 크리스천이 화요일 법정에 처음 출두했는데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당신들은 테러라고 부르지만 나는 애국심이라고 한다. 미국의 적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친 겁니다.
네. 자, 이 용의자가 기차 안에서 승객들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건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슬람 성월 라마단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금요일 젊은 여성 두 명이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머리수건이죠. 이 히잡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 백인 남성이 이들 여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했고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 남성을 말리기 위해 나섰는데 용의자가 칼을 휘두르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겁니다.
네, 자,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네, 용의자는 이 크리스천은 올해 35살인데요. 지난 4월 말에 포틀랜드에서 열린 언론의 자유 집회에 참석했는데 당시에는 이 야구 방망이로 진보 시위자들을 위협해 경찰에게 방망이를 뺏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조기를 두르고 독일 나치 정권식 경례를 하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요.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사건의 범인 티머시 맥베이를 찬양하는 글과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히틀러라면 SS에 가입하겠다고 썼는데요. SS는 나치 독일 정권 당시 비밀 경찰이 말하죠.
네. 자, 용의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면서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포틀랜드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어느 대도시보다 증오 범죄가 늘었다고 테드 윌러 포틀랜드 시장 측이 밝혔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말에 포틀랜드시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가 트럼프 언론의 자유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윌러 시장은 집회 주최 측이 증오 메시지를 퍼뜨리려 한다면서 집회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연방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란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것 같은 폭력적인 공격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고요. 희생자들이 증오와 편협함에 맞서 일어섰다고 치하했습니다. 한편 이 미국 내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목숨을 잃은 두 남성, 53살 리키 베스트 씨와 23살 털리신 남카이 미셸 씨가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유족을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의 원전 시설을 2019년 9월 30일부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원전을 소유한 에너지 기업 엑셀론 측이 밝혔습니다.
네, 이 3마일 섬 원전은 미국인들에게 한때 공포의 이름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979년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바로 이 3마일 섬 원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전의 2호기에 있던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다행히 원전 시설 전체가 붕괴하진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200만여 명의 인근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로 원전 시설의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됐고요. 2호기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당시 피해가 없던 1호기는 이후 재가동됐죠.
예. 자,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40년 만에 이제 남아있던 1호기까지 폐쇄하게 된 건데 이유가 뭡니까?
네, 엑셀론의 크리스 크레인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이 펜실베니아주 정부의 지원 없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원자력 시설을 보존하고 또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마일 원전에는 현재 675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요. 8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주정부에 내고 있다는 것이 엑셀런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주정부의 도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곧 경쟁력을 잃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쉐일, 즉 암석층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개발됐고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싸다 보니까 전력 비용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했죠. 자, 이렇게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값싼 천연가스가 대량 공급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 에너지가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네. 또 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 폐쇄된 원전 시설이 미국 내 여러 곳 있다고요?
예, 지난 2013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등 6곳의 원전이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고요. 앞으로 5년 안에 최소한 6개 원전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혹시 켄터키 더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켄터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경마 대회입니다. 경마대회야 뭐 세계 도처에서 열리겠지만 이 켄터키에서 열리는 경마대회는 여느 경마대회와는 분위기가 아주 다른데요. 미국 곳곳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단 2분간의 명승부, 켄터키 더비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now for the most exciting 2 minutes in sports, the Kentucky Derby. They're in the gate. And they're off in the Kentucky Derby.
Classic Empire. 켄터키 더비는 해마다 5월 첫 주에 열리는데요. 올해로 자그마치 147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켄터키주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미식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야구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 농구, NBA 결승전과 함께 거론될 만큼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 행사인데요. 스카티 앨리스 켄터키 관광협회 홍보관의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Kentucky Derby, which is of course the most famous 2 minutes in sport.
켄터키주의 자랑이라고 켄터키 더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봄에 열리는데 미국의 3대 경마 대회 가운데 하나죠. 역사가 141년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마 대회죠. 불꽃놀이 규모도 대단합니다. 독립기념일 축제보다 더 화려한 축제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승마와 기수에게는 장미꽃 안장과 장미꽃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네, 이 켄터키 더비는 20마리의 경주마가 2000m의 주로를 누가 더 빨리 도나 시합하는 겁니다. 이 말들의 이 달리기 시합은 불과 2분 정도면 끝나는데요. 하지만 이 겨우 2분짜리 경기를 보러 해마다 5월이면 켄터키 작은 도시 루이빌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내노라 하는 유명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경마대회가 경마대회지 뭐 별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켄터키 더비가 어떤 대회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2분짜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해마다 직접 표를 사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려 17만 명이 넘습니다. 또 올림픽 주관사인 미국 NBC 방송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이 경기를 생중계해 주는데요. TV로 이 켄터키 더비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해서요. 연간 4천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 곳곳에서 경마대회가 열리는데 이 켄터키 경마대회가 유난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브리트니 고터 켄터키 더비 박물관 홍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Because we tend to breed a really good race stock of racehorse. So Kentucky has embraced that equine.
켄터키주는 일단 좋은 경주마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켄터키는 좋은 말들이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지요. 석회암과 좋은 물, 칼슘이 풍부한 토양과 초원은 켄터키주에서 최고의 명마를 생산하게 해줍니다. 켄터키의 경마는 켄터키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켄터키 사람들에게 경마는 일종의 스포츠였습니다. 누가 더 빠른 말을 갖고 있나 시합을 한 거죠. 마치 오늘날 자동차 경주를 하듯 말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경마 하면은 이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켄터키 더비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오늘날 품격 있는 경마 문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켄터키 더비가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 켄터키 더비 협회 측은 그건 바로 옷차림, 특히 모자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모자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켄터키 더비를 찾는 사람들은 마치 옛날에 미국의 신사 숙녀들을 연상시키는 듯한 옷차림들을 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이 말쑥한 양복에 넥타이, 멋진 중절모에 반질반질한 구두를 신고요. 여성들은 다들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에 우아하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한껏 멋을 부리죠. 여성들의 패션에서 모자가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화려한 모자와 옷차림을 하고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이는 걸 보는 건 아주 드문 진풍경입니다. 켄터키 더비가 여느 다른 경마대회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게 하는 1등 공신은 바로 이런 옷차림입니다. 켄터키 더비 경기는 단 2분 만에 끝나지만 켄터키 더비를 전후로 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는 2주 동안 열리는데요. 비록 켄터키에는 한인들이 3, 4천 명밖에 살지 않지만 이 축제 기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종종 갖곤 한다고 합니다. 켄터키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강원택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마를 끼고서 있는 행사가 썬더볼 루이빌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 불꽃놀이를 서포트해요. 굉장히 이 불꽃놀이가 멋있고 아름답고 이제 페가서스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각 기관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주최하고요. 저희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한인의 주최로 이렇게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었고 태권도도 역시 여기 도장이 이제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참여해서 한국을 이렇게 알리고 했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노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요 가운데 하나인 켄터키 옛집이란 노래입니다. The sun shines bright on the old Kentucky home. Tis summer.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인 스티븐 포스터란 사람이 1853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원래는 노래 제목이 Poor Uncle Tom, Good Night이었다고 해요. 가여운 톰 아저씨 잘 자요. 뭐 이 정도의 뜻이 될까요? 켄터키주에 살던 흑인 노예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꽤나 유명한 노래입니다. 켄터키주가 오늘날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데는 이 노래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백인이 80-90%인 켄터키주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KKK 같은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택 씨 얘기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한 90년도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에 KKK단이 큰 게 있었고 지금도 KKK단이 이 미국 주에서 두 번째로 큰 KKK단이 여기 켄터키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이빌은 이제 많이 그게 인종차별이 깨져갖고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적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완전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또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The corn tops ripe
and the meadows in the blue. 네, 켄터키 옛집 이 노래는 1928년 켄터키주의 노래로 제정됐는데요. 포스터가 켄터키주를 여행하다가 고생하는 노예들을 보고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 남북전쟁의 불씨가 됐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고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켄터키가 미국 남북전쟁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북군을 이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향이 바로 이 켄터키 주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에 맞서 싸웠던 남군 지도자이자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의 고향도 바로 이 켄터키란 사실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가 1808년에 태어났고요. 한 해 뒤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링컨 대통령이 태어났는데요. 어린 날 켄터키의 드넓은 초원을 뛰놀았을 이 두 사람. 훗날 서로가 적이 돼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마대회 켄터키 더비와 또 켄터키 옛집에 얽힌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본문에서 알리스가 제게 Do you see that? 야, 저거 보이니? 라고 묻자 제가 See what? 뭐가 보인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알리스가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비비안이 키스한테 냉담하게 구는 거 말이야.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제가 키스한테 저러는 거 처음 봐. 라고 합니다. 제가, Oh, you're right. 아, 맞다.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비비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Today's expression is give, G-I-V-E, give someone the cold, C-O-L-D, cold shoulder, S-H-O-U-L-D-E-R,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eans to ignore someone on purpose and be unfriendly to them. Keep in mind that it's usually not a friendly gesture.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는 누군가를 무시하다, 쌀쌀맞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거나 옆으로 돌아선 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He gave me the cold shoulder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는 비비안이 왜 키스에게 쌀쌀맞게 구는지 궁금해한다고 했죠.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hy are you giving Oscar the cold shoulder? 라고 하면 넌 왜 Oscar한테 냉담하게 대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ice not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라고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Let's review.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eans to ignore someone on purpo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 friendly gesture.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Red,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개발과 무역, 외교의 바탕을 둔 평화로운 중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진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외 무기 판매, 상업적 거래 등에 관련된 30여 가지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이 모두 이행되면 그 가치는 총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1,09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미 직접 투자, 미국 제품과 장비, 기술의 수입 등으로 미국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방위 관련 합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국경 경비와 테러 대처, 바다와 해안선의 안보, 공군 현대화, 미사일 방어, 사이버 안보와 통신수단 개량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번에 국방과 서비스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 전체의 장기적 안보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로운 이란의 영향과 국경선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이란 관련 위협이 특히 심각하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협정은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동 전 지역에 걸쳐 대테러 작전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세계 극단주의 이념 방지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 센터는 정보의 세계인 오늘날 극단주의를 물리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ISIS가 인터넷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ISIS가 사이버 통신을 이용해 세계의 외로운 이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미국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가 공동의장으로 돼 있는 테러자금 방지센터는 기존의 테러자금 단속장치를 강화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걸프협력 국가들 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테러자금 방지센터가 위협에 대한 기존 장치의 기능을 강화하고 걸프지역 동반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테러리즘을 제거하고 경제개발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